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아마 727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구약 성경 726페이지 정도, 7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나의 하늘을 찬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인자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 상궁을 면하고 남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우리 모습을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야로 대면하는 사건하오니 주는 귀를 들으시며 들려 주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들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킹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권능과 강한 손으로 거쳐주신 주의 계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기름 경매를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때 내가 왕의 수를 파는 일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거룩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천국에 가면 저는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는 왜 성도들이 나와 교제하는 것을 너는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윤길란 목사 나는 참 잘 가르쳤어 그런데 기회가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얘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과제를 하나 해줬었는데 시편 119편을 읽으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다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절수에 맞게끔 그 절수만큼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응답되는 거예요? 176가지가 올해 안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빨리 어디라도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에서 설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과 교제를 했고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맺는, 교제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을 몇 가지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말씀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주실 건가 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용서와 여러분 긍휼을 경험해서 그 죄 가운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축복하심과 임재가 내 영혼을 깊이 통치를 해서 평안을 누려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하셨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고 경험해 보셨다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왜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있게 되는지 성경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하고 성전하고는 구분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동안 지었습니다. BC 950년부터 957년까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은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성전이 솔로몬이 7년 동안 공들여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어디다 지었을까요? 그 지은 장소가 어딜까요? 모르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자리 그대로 거기에 바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멋있게 유지되어 오다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전체 성과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모든 기구들은 다 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완전히 성과 성전과 모든 게 불타버리고 초토화되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환을 하죠. 1차 귀환을 할 때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이 귀환을 해가지고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제1성전, 2성전, 3성전 그러잖아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은 걸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 이 성전 같은 성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초토화되고 여기를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완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영광 돌렸던 그것이 완전 박살이 나고 형편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을 하는데 몇 년 만에 재건을 하냐면 20년 만에 재건을 하는데 주변에 사마리아 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방해를 하는지 12년 동안 중단했다가 하는데 아주 우여곡절 가운데 20년 만에 성전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 약 1세기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유지되고 있는데 에루살렘 성 있잖아요. 그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에루살렘 성들은 여전히 성벽들은 다 무너졌고 그 성마다 문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여러가지 문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전부 불타서 문은 없고 성벽도 전부 무너져 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있냐면 성전만 땡그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간 사람이에요. 아주 뭐 아무 삶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로나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뭐 신앙적으로나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 마침 자기 형제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왔어요. 자기 형제, 형제가 한 명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예전에 말이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에루살렘 성이 그 완전히 박살나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도 다 불탔는데 그리고 거기 그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냐가 다 말을 합니다. 형님! 말도 보십시오. 그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거기 끝까지 그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 많은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과대한 세금도 내고 말도 못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는 형님 그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지금 성전은 그래도 수룹바벨이나 어느 정도 복원을 해놨는데 성들이 다 무너져 내려있고 문들은 다 박살나 있고 넘어져 있는데 누구 하나 성벽을 저기 원상대로 세우려고 세우거나 문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전만 땡그랑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만 땡그랑 있으면 어떡해요? 금방 조금이라도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으면 성전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들으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앉아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뭘 하고 있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이거 도대체 그다가 하나님 앞에 자백기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를 했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들이 그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며칠 동안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갑자기 왕이 술 관원을 임명한 거예요. 술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누가 독약을 탔는데 먼저 마셔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관원을 시키거든요. 술 관원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술 관원을 하는데 어느 날 스룹바벨이 아니 느헤미야가 있는데 평안하게 사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병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길래 네가 그러냐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요. 말을 하면은 안 될 거야. 근데 말을 해봐라 왕이.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네 마음속에 뭔가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도 알다시피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곳이 다 허물어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우리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혹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그쪽에 가서 다 복원한 후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왕이 허락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예,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느헤미야 전체 내용이 뭐냐면 52일 동안 봐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쭉 읽어보는데 어떤 그 성 수룹바벨은 성전만 회복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성 벽하고 문 전부 만드는데 완전히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며칠 걸리고 52일 만에 해내버립니다. 52일 만에. 왜냐면 이거 하자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문 하나 짓을게, 내가 문 짓을게, 그럼 내가 저 문 짓을게, 내가 이 문 짓을게, 그럼 나는 벽돌 할게, 그러면서 벽돌 쌓아, 성벽 쌓아가면서 문을 삼면서요. 52일 만에 다 완벽하게 이것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끝나고 나니까는 니에미아가 에스라를 데려다가 영적 대부흥을 일으킨, 말씀으로 대부흥을 일으킨 게 니에미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의 이 회개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회개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간단간단히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 그러면 첫 번째, 회개가 뭡니까요? 회개.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철저하게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철저한 자아의 혐오요, 즉 죄된 본성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회개라는 말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메타노예요. 메타노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과 행동을 바꾸다 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회개하고 성경적인 회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마음과 행동을 바꾸다. 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바꾸다. 이게 진정한 성경의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칭의, 즉 구원에 이르는 의미로서의 회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회개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돌이킴 회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죄악된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던 한 영혼이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마귀의 권한 안에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향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여러분,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회개 기도는 없습니다. 회개는 회개고 자백 기도는 자백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는 자백이에요. 근데 회개는 성경에서 회개 기도하라 이런 말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뭐냐면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부모에게 질풍노도했을 때 완전 대항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어머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거죠.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가 뭐냐면은 성화, 즉 삶의 변화로서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술을 다 끊어버려요. 이건 삶의 변화죠. 담배를 엄청 피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담배를 또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완전히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것을 그 마음을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삶의 변화로서의 회개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회개를 같이 말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삶의 변화로서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가 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서의 회개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자기 삶에 대한 회개일까요? 삶에 대한 회개죠. 왜냐하면 나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삶의 변화로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는요, 네 단계가 있어요.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쭉 점층적으로 이렇게 네 단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다 가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지 단계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 하면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그 죄를 느헤미야는 인지를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지 단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백할 것이 없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냐면 진짜 깨끗하게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할 때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말한 말도 의미도 모르면서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말을 하면은 나를 상하게 보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백 단계가 가는 거죠. 자백 단계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르되, 말하되, 그리고 맨 끝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기억하옵소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입으로 했죠. 입으로 자백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슬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입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자백해야죠.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면 애통하는 단계. 이거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과연 그랬는지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백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잘못해 나를 하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하냐면은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에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그렇게 말합니다. 비통해야 합니다. 슬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저기 복음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가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 철저히 애통해요. 그냥 여러분이 지은 죄요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변화 단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복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백을 했어요. 애통했습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런 다시는 이런 일들을 저기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 내가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다 세우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립으로 말씀 사경을 하는데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참 용감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에스라를 데려다가 나는 저 성벽을 복구하고 에스라를 데려다가 에스라가 말씀 사경을 해가지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대립으로 일으켜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그런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의 변화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니에미아를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가 알듯이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임재해서 당신의 뜻을 알고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이 따뜻한 손길을 품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곳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 때문에 비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남편에게 이러고 있다고 내 아내에게 이러고 있고 자식에게 이러고 있고 국민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시민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로 이러면 안 되는데 사회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회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지 관리라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아는 저희는 이렇게 나에게 주하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통해하면서 그런 잘못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길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손길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그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약이 뭐라 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이고 내 사랑 저희가 생각해 보는데 그렇더라고. 여러분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웃고 있어. 한 자식은 울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세요? 몰라요. 부모가 되고 하세요. 알아요. 예찬이는 그럼 왜 울어? 엄마 아빠서 왜 울어? 나한테 관심 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인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호로 울잖아. 그죠? 예? 우리 애들이 우는 대부분은 뭐냐면은 엄마 아빠 저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세계 우주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시야가 머무는 곳은 어딘가 하더니 지금도 하나님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비통해하면서 그걸 고쳐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또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데 고집이 센 사람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터치를 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아는데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게 그 회개잖아. 고집은 뭡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이것만 그냥 끝까지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아.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나님이 고집 센 사람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좀, 왜냐면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어떡해요? 예? 끝까지 회개치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려. 고집 센 사람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 떠나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돼. 왜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딱 머물면 거기에 뭐가 가겠어요? 사탄의 손길이 싹 오는 거죠. 하나님이 싹 손길을 보호하고 있으면 사탄이 오다 그러지. 하나님의 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또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강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국에는 양심도 화임하잖아요. 굳어져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이 아주 굳은 살 깊이 베긴데 어떻게 꺼져봐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애들은 안 아플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저도 여기 있는데 꺼져봐도 안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에 단련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나 우리 신앙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냐고 계속 그 잘못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무뎌져. 그냥 잘못해서 그냥 잘못하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도 이게 말랑말랑해야 이게 변화가 되는데 굳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물만 떨어뜨려도 부드러울 때 물만 떨어뜨려도 변화가 있는데 나중에는 굳어지면 뭘로 깨야 돼요? 망추로 깨야 돼요. 망추. 세죠. 여러분, 이사야와 예수님의 교훈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하고 예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회개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고 막 거절을 해요. 그럼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참 이사야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말씀한 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에다 있다? 굳어져가지고 강팍해져 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하라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잘못한 것을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자꾸 거절하고 거절해요. 그럼 나중에 되면 깨달지도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깨닫으면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람이 깨달으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굳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를 안 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 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깨달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대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다윗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여인과의 불륜관계로 잘못된 그런 범죄로 인하여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이불을 적시죠. 매일 밤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뒤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죽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지 여러분 시편 51편 이런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한 심령이에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이 비통해하고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받은 제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항상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요. 자기는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더래. 왜냐하면 이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의 근성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항상 마음속에 싸우더래요. 그래서 하지마 그러는데 성령은 해. 성령이 해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또 하지마 항상 두 개 싸우는데 가끔 사도 바울,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근생들로 따라가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부. 왜 공부했겠어요? 누가 나를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만 짓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까라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하자. 이 사망에 뭐 누가 나를 건져내냐. 너무너무 비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통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보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안 하면 좋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회개 속에 당신의 임재와 사랑과 긍휼이 있으므로 그걸 덮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박일균대인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좀 같이 훈련을 받고 좀 변화 좀 줘보겠다고 기숙사 공동 훈련을 들어갔는데 저보다 10년 학교 선배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학교 선배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한지도 모르고 따지는데 인사하다 보니까는 어디 학교 나왔다 했거든. 어? 나 몇 해인데 몇 해인가 나한테 물어보더니 10년 차이 난 거 같아요. 그때부터 오 후배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당연히 반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 세계에서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때 미성숙해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어리석죠. 주님 안에서는 꼭 학교 선후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랬어요. 참 미성숙하죠. 미성숙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뭐랬냐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했더니 아 교회에 다니는 녀석들은 선후배도 몰라보구나. 그때부터 뭐냐면 어떤 사명을 이분이 갖냐면은 내가 니네들 버릇은 내가 확실히 고쳐준다. 이분이 그 미션을 받은 거예요.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 가고 있으면 야 용기나 어디 가 어디 누워 있으면 발로 툭 차면서 일어나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제 안 좋은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것도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눈치채면 안 좋은 것은 오만 안 좋은 건 다 이야기하고 괴롭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불도 신들 물 뜨워 이름 아 주님 회피면 이런 사람을 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마음속에 말도 못하는 증오가 생겨 얼마나 미운지. 그래서 밥 먹다도 그분 생각하고 갑자기 밥만 시켰더니 꿈에도 못 산다 하는 나처럼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사랑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항상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러는 거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고 죄송합니다. 사랑해라. 뭐 다 해야 되세요? 막 울면서. 그 나중에는 왜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일부러 사랑해봐!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이 있는 대로 네가 몰래 한 선물을 받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기숙사 훈련 받은 친구들이 아마 제 기억을 맞으면 한 달에 5만 원이나 받았을 거예요. 용돈. 그럼 거기서 2만 원 받다가 그 이불 밑에다 놓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안 사랑하지만 저 병재단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넣어놓고 저 양말 하나 넣어놓고 저 추울 것 같으면 와이셔츠도 하나 해놓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일부러 네가 글씨를 또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도 설마 내가 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요 계속 선물을 사주고 뭐 사주고 계속 기도하니까는 이 사람이요 뭐가 주고 기도를 하니까는 사람이 이게 좀 용서하는 마음이 서서히 생기더라고요. 이쁜 모습도 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면은 밤마다 나가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 새벽에 가서 꾹꾹 차면서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지니까는 긍휼히 여겨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이 형제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 너무 불쌍해서. 왜냐하면 나 아니면 누가 사랑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딱 사랑하게 돼서 그분에 대해서 마음에서 자유함이 있게 딱 되니까는 그분이 어느 날 나 기숙사 나간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3개월 단계에서 천국에 갔어요. 암으로. 대장암으로 제가 밖에서 그분이 나가서 밖에 만났을 때, 아이고 선배님 그때 좀 성숙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선배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분이 사람이 돌아가시더니, 아 근데 너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서 술을 막 아, 미안하다. 참다 내가 인생이 괴로워서 그랬다. 사실 뭐 그러면서 야 불쌍한 거. 근데 3개월 안 돼서 암으로 천국에 갔어.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이 왜 이분을 나한테 붙여주셨나.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저한테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과 지내는 걸 좋아하고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주셨어요.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